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6일 수요일 뱀의 운명.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뱀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뱀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일한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때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창조는 생명과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감격과 축복을 가져왔지만 심판은 죽음과 악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저주받은 뱀이 흙을 먹고 있는 암울한 모습 곁으로 예언의 형태로 나타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 비치고 있다.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소망을 허락하신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 곧 구원의 소망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비교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구원의 계획과 대쟁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유사점에 집중해보라. 용, 뱀, 분노, 원수, 여자의 남은 자손, 후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여자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여자, 인류의 타락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옮겨간 전쟁, 대쟁투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패배에 대한 약속은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미 에덴에서 주어졌는데 이 주제는 그의 최종적인 멸망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 시작에서부터 인류에게는 악을 알게 됨으로 경험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소망이 주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다. 교훈입니다. 지구의 죄가 시작된 그 첫 순간부터 사탄의 패배는 이미 예언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공개되었다. 묵상. 지구의 죄와 악이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절망 가운데 주어진 소망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뱀에게 저주가 선언됨.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부조화 선지자 58. 결과가 이미 공개된 싸움을 하며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최후의 승리자 되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달콤한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날마다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파수꾼이 되자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수꾼에 대해 한자를 찾아보니까 잡을 파자에 지킬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잡고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좀 살펴보면 경계하다, 주시하다, 망보다, 지켜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높다란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살펴보다가 적의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에 백성들의 안정을 위하여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고대에는 파수꾼들이 성읍 위에 가장 좋은 지점에 서서 그들이 적을 감시하고 적이 근접해오면 곧바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안전은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깨어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적의 기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파수꾼의 임무는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등한히 했을 때는 종종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병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군대에 있는 이 병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 초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초병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다른 일로 경계를 소홀히 할 때는 부대원들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초병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병은 책임구역을 경계하며 책임구역 내의 모든 인원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초병은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이를 대대지휘보고실에 통제실에 보고하며 인접초소에 전파한다. 초병은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 검색을 실시한다. 초병은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초병은 책임구역을 보호해야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초소에서 초병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초병이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치세 때 신실하게 봉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일하던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 앞에 진친 아수르의 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사마리아가 함락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유다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큰 위험이 남방 유다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되고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땅을 덮으려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에서의 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부에서 오는 위험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곤란과 가장 깊은 고민에 빠뜨리게 한 것은 그 백성들의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횃불을 든 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왕국은 신속한 멸망을 촉진하고 있었고 많은 죄악들이 유다의 왕국을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기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썩을 대로 썩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다 못해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는 최악의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부패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패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15년 발의된 김영란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뉴스를 보면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부패가 아주 팽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 부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도둑 중에 왕도둑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늘리고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더 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제사를 불리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해서 늘리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포도원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을 돌봐야 될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짓밟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둑 중에서도 왕도둑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더 이상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의 기별을 전하며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관오리란 말 아실 것입니다. 탐욕이 많고 부정을 일삼는 벼슬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배속만 채우는 이기적인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처럼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법관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 가장 정직해야 할 곳이 있다면 법으로 판단하는 법원일 것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정직하게 판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권리를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불공평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치세는 왕과 백성이 모두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기였다. 바알의 형상들이 만들어졌고 이방신들에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며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들이 세워졌다. 또한 전 국토에 걸쳐서 우상에게 분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산당이 봉헌되었으며 솔로몬의 노제단이 세워졌던 성전들의 바로 그곳에는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 이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 자체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왕위에 오름으로 지금까지 유다 나라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보다도 더 소름끼치는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방의 나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죄악의 잔이 이미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의는 왜곡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온 나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4절로 6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임박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세우셨던 파수꾼들의 불성실함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급속하게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불성실함이 멸망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시온성의 파수꾼들로서 원수가 가까이 이를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시며 안전한 장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온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그들은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희생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죄의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동료 인간들에게 신실히 경고하며 교회의 이익을 신실히 옹호해야 한다. 한시라도 방심하여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파수꾼들입니다. 시대의 위험을 경고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부패하고 행악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패역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처럼 내 것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박한 위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온성의 파수꾼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백성들에게 그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대한 화잇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빛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파수꾼들을 통하여 비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성의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 신실한 파수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되는 권면의 말씀이 가득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의 시대적 배경. 총 9권으로 간행된 교회 증언은 엘렌 지 화이트 쓴 기사와 편지들로 영어 원문 4738페이지에 달하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주는 교훈과 복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855년 12월 16페이지짜리 소책자의 출판과 함께 계속해서 번호가 매겨진 소책자와 서적이 이어졌고 때때로 그런 일련의 권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기별들은 자연히 당시에 드러난 문제들을 취급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창기 교회가 직면했던 동일한 문제와 위험, 그리고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맞이하고 있다. 제일 먼저 번호가 붙여진 증언들은 기억할 만한 1848년에 안식일 총회들이 있은 지 불과 7년여 후에 출판되었다. 그때의 새롭게 회복된 안식일과 성소 진리를 받아들인 재림 신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이 주장하는 독특한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 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업은 놀라운 방법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지 서너 사람의 전도자나 당시 스스로를 기별자들이라 지칭한 자들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노동으로 번 재물을 하나님 사업의 헌금으로 바쳤으며 거기에다 가난한 소수 신자들이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에 의존하여 일했다. 이런 초창기의 활동은 거의 대부분 뉴 잉글랜드 주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소책자로 된 최초의 증언이 출판된 1855년에는 안식일과 재림 기별을 전하는 전도자가 약 20명 정도 있었으며 신자 수도 100명 미만에서 2,000명을 능히 육박할 만큼 자라났다. 1849년 여름에 화인 목사가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에서 시작한 출판 사업은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855년에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자체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첫 14개의 증언은 13년간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제 1855년에서 1868년까지의 기간에 주어진 이 기별이 담고 있는 몇 가지의 경험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진리의 메신저라는 출판물 때문에 메신저파로 알려진 이전 형제들 중 목회직에 있던 몇 사람에게 의해 최초의 반역과 반대가 시도되었는데 이는 슬픔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초기 권면은 이 운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이 혼란한 중에 신속히 끝날 것을 예언한다. 근거 없는 성화의 소망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광신운동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동부 몇 주와 위스콘신에서 그러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가르침이 방언의 선물을 동반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원수의 이 같은 기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구원하는 분명한 교훈이 교회에 주어졌다. 세월은 흘렀고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지연되었다. 그리고 1844년의 운동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운동에서 깊은 영적 헌신도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열렬한 첫사랑 또한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부에서 몰려온 이주민들 중에는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서부가 열리면서 토지와 가옥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다. 아울러 세상과 동질화하는 위험이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한 가장 열렬한 경고와 호소가 교회에 더욱 큰 헌신을 요구하며 주어졌다. 1856년 후반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예전에는 이 권면이 전진하는 셋째 천사의 빛을 따르지 않은 재림 신자들과 안식일 진리를 심히 반대하여 다른 교회를 조직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지근하여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그들 자신에게 적용했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신자들은 이 기별에 크게 감동했다. 이 기별이 그들을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가운데로 직접 인도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 운동과 관련된 증언에 나타난 뜨거운 기별은 이런 배경을 알 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당시는 토론과 논쟁의 시대였다. 우리 목사들 중 많은 사람이 안식일과 그 밖에 다른 진리에 관해 토론하자는 도전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그런 논쟁에서 공격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일에는 하늘의 권면이 필요했다. 우리의 탁월한 목사 중 한 사람인 모세스 헐은 강신술사와 논쟁을 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도전했고 나중에는 그가 도전했다. 이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동의 결과 그는 강신술의 미로에 빠지고 말았다. 화이트 부인이 당시 여러 해에 걸쳐 그에게 쓴 편지를 모아 출판한 책이 그녀의 헐 목사에게 쓴 편지였는데 만일 당시 헐 목사가 그 권면에 유의했었다면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구조되었을 것이다. 당시는 교회 조직 절차를 밟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한 몇몇 사람들은 교회 조직이 바벨론의 표가 된다는 염려를 나타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되는 권면의 말씀이 가득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악기를 잘 다루거나 물건을 잘 만들거나 수리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소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법계는 거룩한 임재의 거처인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그 법계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소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총감독만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나요? 아니면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는 직접 만들었나요? 위임과 직접 제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왜 출애굽기 3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7장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제작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총감독만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나요? 아니면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재소는 직접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부살렐은 대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지만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재소를 만드는 일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궤가 거룩한 임재의 거처인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을 그의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의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증거궤와 속재소의 규례가 37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란 무엇이며 무엇을 표상하고 있을까요? 지성소 한 가운데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7장 1절 2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법궤는 성소의 기물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제사장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고핫의 아들들이 메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선두에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토록 신성하고 중요했던 것은 그 속에 율법, 곧 십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새기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준수해야 할 영적 및 도덕적 표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그 십계명 돌비들이 간직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정부 또는 통치권이 직접 통할하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는 거룩한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속죄소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7장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이 거룩한 법궤의 뚜껑을 일컬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금으로 된 것으로서 법궤와 마찬가지로 장이 2.5규빗, 광이 1.5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법궤의 뚜껑으로서 그 속에 간직된 율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것을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도 일컫는 것은 영어의 mercy seat, King James Version에서 그렇게 번역한 결과입니다. 속죄소가 담당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호하는 덮개와 그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속죄소라는 말이 오직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그 어원은 화목, 대속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원전에는 이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속죄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서 9장 5절이고 다른 한 번은 화목제물로 번역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것의 원어 힐라스테리오는 또한 속죄소를 의미하므로 화목제물로 표현되신 그분께서 단어의 용례를 통하여 속죄소도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구속사업에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직무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표상인 것입니다. 그룹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의 양 끝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들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49페이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들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받들고 시중드는 무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행하면서 옹이했습니다.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막의 둘째 칸에서 속죄일의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와 그분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법궤를 보면서 그것을 덮어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좌우에 서 있는 그룹들의 옹이하는 자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오간에 느껴지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그가 가지는 지각과 체험은 자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과 그분을 친히 알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원하면 지성소에 놓인 기물들과 거기서 거행된 제사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마침내 그분의 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사실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흔히 영화 또는 영광화라 칭하고 구원의 단계들 중에 성화에 이어 궁극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이해되어집니다.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바로 이 영광화의 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소 교리를 통해서 칭의, 성화, 영광화의 세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7장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제작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대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으나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일은 자신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영광화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